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조금만 더 같이 오늘도 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장을 한번 좀 펴시고요. 여러분이 뭐 물이 필요하신 분은 물을 좀 드시고요. 어깨 한번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이게 다 몸들이 피곤하고 다 예.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이어서 계속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은 그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의 그 구원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소개되는 장면이라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 한 10년 정도 경과했을 때의 일인데 교회에 더해진 최초의 그 이방인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의 순서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 땅의 맨 끝 지역에 해당하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가이사랴의 이 고넬료라 하는 이 사람이 지금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가족에게서 또 좋은 간증도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즉 하나님께 대한 희미한 빛은 보았지만 아직 구원의 밝은 빛은 또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의 어떤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찾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였냐면, 천사를 통해서 이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사역은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입으로 전하는 그 전도의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천사조차도 그 일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한 이야기를 당시에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고넬료에게서부터 이제 온 그 이제 군사 한 명과 또 종 두 명과 이렇게 이들이 와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함께 지금 그 집에서 묵게 되었다. 그래서 참 유대인으로서는, 정통파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것조차 참 허락이 되지 않는 일인데 지금 그런 여러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심지어 잠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초제를 받아서 오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나서 이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24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고넬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만약에 이 베드로가 정말로 올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여러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베드로를 자기에게 인도하실 것으로 확신을 하고 그리고서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친척들과 이 친구들도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그를 맞으면서 25절에 보니까 그에게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천사의 이 환상을 통해서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올 것을 예고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도 천사급으로 대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경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로마 캐톨릭의 교황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로마 캐톨릭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경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의 모든 그 교황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가락에 키스를 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얼마나 천지 차이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34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신이 초대되어 왔습니다 하는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3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자체를 지금 몰랐던 거죠. 인정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인 것을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잠을 잔 것도, 한 집에서 이렇게 함께 묵은 것도 파격적인 일이지만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은 탈무드에 나오는 그 기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실제로 해요. 뭐냐면, 오 하나님, 내가 이방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예, 여자분들, 자매님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이 유대인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여자가 아닌 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자는 그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방인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유대인들이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이 이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36절부터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신이라.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와중에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아까 그 친척들과 친구들이었죠? 고넬료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를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37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상 사역을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3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4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42절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침례자 요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지금 침례자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또 그분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것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럴 때 지금 이들이 지금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면서 내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5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방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성령님의 이 선물을 받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순절 사건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46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이 사람들, 요파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 형제들이 지금 베드로를 함께 따라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사도들과 다른 그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증언할 때 베드로 혼자의 이야기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증인들을 미리 붙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너무 파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와서 이런 증언을 할 때 그런 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파에서부터 온 형제들도 고넬료의 집에 같이 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 다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부러 이 요파에서부터 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지금 이제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이 지금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우리가 순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침례를 받게 됩니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침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말씀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 믿을 때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믿을 때에 그들 안에 내적 침례가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적 침례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으로 이들이 침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44절이 말씀하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셨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게 내적으로 일어나는 성령님의 침례예요. 그것이 있은 후에 그 내적 침례의 외적 증거로서 지금 물침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리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의 구원의 그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침례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를 줘야만 그래야만 공식적으로 교회 회원이 되면서 교회 회원이면 어쨌든 거기는 구원받은 게 되는 거거든요. 예. 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벨라이트라고 부르는 캠벨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또한 물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내적 침례가 먼저 일어나야 하고 그 내적 침례에 내적인 성령님의 침례 즉 구원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구원의 증거로서 외적인 물침례가 행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 사건을 생각할 때 이것이 지금 오순절 사건 이후 한 10년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있던 곳은 지리상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갈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이 고넬료와 또 그 갈증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50km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환상을 천사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렇죠? 베드로에게는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각각 그 환상을 볼 때 두 사람은 그것이 각각 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잘 안 이루어질 때 그래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반대편 그 다른 사람에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 여러분 지금은 이게 아직 만나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고넬료의 이 갈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는 지금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 형제님 또는 자매님들의 그 짝들이 지금 어느 곳에선가 지금 보자기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먼저 천사의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묵묵히 그렇게 구제와 기도와 간증을 세우고 있었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히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할 그 사람들, 우리와 인간관계를 풀어주셔야 할 그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풀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가서 직접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지지 않으면 내가 풀려고 그러면은 문제는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초의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데, 조금 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심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데, 또 이 최초의 이방인의 구원은 사도 바울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최초의 이방인의 이 구원은 베드로의 몫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지금 베드로가 먼저 그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책임을 맡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장에서 그 유대 쪽에 그 이제 문을 열 때, 또 8장에서 사마리아의 문을 열 때, 지금 여기 10장에서 이방인의 이 문을 열 때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로 지금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을 연다는 표현이 다른 데서도 몇 번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줘, 복음의 문을 열어줬다. 또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바울도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리고, 뭐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문이 열린다, 문을 연다 하는 그런 표현이 지금 복음과 관련해서 이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열쇠를 베드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의견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